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27일 추방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북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7일 킹 이병을 추방했는데요. 앞서의 미국 시민들 석방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띄었는데 이번에 석방한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런 그 이례적인 대부분의 관측통들의 예측하고는 크게 다른 양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은 일단 킹 이병이 월북한 시점에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킹 이병의 말하자면 신병 확보를 활용해서 미국에 뭔가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또는 최소한 대화의 구실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이번에 미국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는 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오히려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북한이 먼저 이달 초에 킹 이병을 더 이상 구금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스웨덴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킹 이병이 정보상 가치가 없었다라는 너무 낮은 말하자면 이제 신병이 바로 직후에 다는 이병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상 가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북한이 그동안 억류했던 미국 인사들이 특별한 정보상 가치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는 좀 설득력이 적고요.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 협상 이런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관계 정상화에도 흥미를 잃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이나 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지금 신냉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국제 정세 하에서 미국에는 관심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고 또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대에 말하자면 결속을 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킹 이병이 지난 7월 18일 월북했으니까 71일 만에 추방이 된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트래비스 킹 이병의 월북 배경부터 주방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 킹 이병은 올해 23살의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는데요. 지난해 그 9월과 10월에 서울에서 그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 술집이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국인을 폭행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다른 그 폭행 사고에 그 관련이 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한국 경찰의 차량을 걷어차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그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킹이병이 약두 달가량 구금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월 17일이죠. 당시 킹이병은 그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로 갈 예정이었는데, 킹이병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천공항까지 가긴 했습니다마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죠. 18일 날 판문점을 통해서 갑자기 북한으로 월북한 겁니다. 월북 사건이 발생하자 그 판문점을 관할하는 그 유엔군 사령부는 두 차례 정도 그 북한 측에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북한은 전화를 받고서 알았다 이 정도의 말밖에는 하지 않아서 뭐 의미 있는 그 미북 간의 뭐 접촉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침묵을 쭉 북한은 지켰는데요. 8월 16일 날에는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그리고 그 최근에 그미 국무부의 발표에 보면은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킹 이병이 월북한 다음에 미국과 북한은 주로 그 스웨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직접 대화 대신 스웨덴을 통해서 간접 대화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 문제가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9월 27일 북한이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킹 이병을 추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그 북중 그 접경 도시죠. 중국 단동으로 킹 이병을 이송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니콜라스 번스 주중대사가 주중 미국 대사가 킹이병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킹이병은 한국 오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군용기편으로 28일 새벽에 미국 텍사스에 도착해서요. 건강 검진을 받고 그리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추방 직후 송환을 도와준 스웨덴과 중국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는데요. 스웨덴이 미국의 이익 대표국의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어떤 두 나라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상호 그 상대국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통해서 일상적인 말하자면 외교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주로 영사관을 통해서는 자국민 보호 업무, 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평양에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두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평양에서 어떤 일로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구금돼 있거나 또는 억류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미국 시민을 말하자면 보호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미국 기관이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 미국은 그 우방국인 스웨덴이 평양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스웨덴을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정을 해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 시민이 평양에서 억류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에 면담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스웨덴 그 대사관에 평양에 관리들이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스웨덴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스웨덴은 그 이익대표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킹 이병을 추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 킹 이병의 신병을 인도해서 데리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 단동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익대표부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27일 킹 이병 문제와 관련해서 수혁인을 통해서 북한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잠깐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restate, as I have said from this podium before, as we have said,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밀러 대변인은 이전에 이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환영하지만 그들이 이를 항상 거부해왔다. 우리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도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접근을 거부했다며 북한은 스웨덴과만 대화를 했고 스웨덴이 이를 미국에 전달하는 시기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웨덴이 이송 협상을 도왔다면서 이것이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돌파구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미국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스웨덴을 통해서만 했다는 것인데 왜 북한이 직접 소통을 거부했을까요?
글쎄요, 북한 당국이 뭐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추정,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까 그 윤국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북한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가 없다. 이런 것이 뭐 하나 큰그 배경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기존 그 대미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3년째 계속 저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저 조건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거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약속 또는 이런 것을 갖고 와야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이 없는 거고 북한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킹 이병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되면은 미국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이 견지하고 있는 미북 간의 대화 원칙에는 약간의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화를 거부하고 스웨덴을 통해서 일종의 간접 접촉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그 진실인지는 지금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킹 이병을 판문점 같은 곳이 아니라 중국 단둥을 통해서 추방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또 의미를 그렇게 둘 만한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한국 국민을 석방하는 거였더라면 사실 판문점을 통해서 직접 남측으로 내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킹 이병도 그렇고 앞서서 미국 국민을 이제 구금했다가 석방할 때 북한은 중국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그 절차를 밟았던 건데요. 일각에서는 물론 킹 이병이 군인 신분이고 또 주한 미군 서울에 주재하는 주한 미군 소속인 것 때문에 판문점을 거쳐서 주한 미군 측에 인도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중국은 킹 이병 북한은 킹 이병을 중국을 통해서 미국 측에 인도를 했고요. 그 단둥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인도했고, 그다음에 미국 측은 다시 선양으로 날아간 뒤에 오산의 미 공군 기지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국무부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킹 이병 귀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오래 그 구금을 하거나 또는 그 미국에 대한 그 대화 또는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고 또 직접 대화도 하지 않았고 또 조건도 없었고 71일 만에 추방을 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은 그것은 아마 킹이병의 월북이 다른 사건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미국인 그 여기자가 뭐 이제 북한에 억류된 일도 있었고 또 미국인 관광객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이제 억류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다 월북은 아니죠. 자진해서 월북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북한에 그 억류된 그런 경우인데 네. 이번 경우는 그 킹이병은 자신의 발로다가 저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과거와는 달랐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킹이병을 뭐 장기 구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별 북한으로서는 그 이득이 없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볼 수도 없고 예. 그런 게 하나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미국 과거처럼 민간인 억류 경우처럼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거 그 미국인 여기자를 억류했을 적에는 아주 그 협상 대상자를 불러 지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와라 뭐 이래서 빌 클링턴 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또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는 병원비를 뭐 요구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킹이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 월북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물론 그 미국인 보호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송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민간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북한도 사태를 자세히 보다가 이거를 그 킹이병을 계속 그 억류하고 있는 것보다는 추방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추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킹이병이 28일 군용기편으로 미국 텍사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으로 킹이병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킹이병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미군 기지 내 군병원에서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그 검진을 받았고요. 미국 당국은 현재로서는 킹이병의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재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현재 킹이병에 대한 그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왜 북한으로 말하자면 월북을 했는지가 이제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적절한 조사 절차를 밟아서 킹이병은 군인 신분으로서 말하자면 월북하고 또 무단 이탈하고 이런 기왕이 이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군사법정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 미 육군에서는 이 세 가지 군인 현역 군인의 말하자면 일탈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하자면 제재가 있습니다. 무단 이탈 그러니까 휴가 허락을 받지 않고 3일 이내에 무단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미군에서는 AWOL로 불립니다. Absence without leave 이렇게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영창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영창은 보통 30일 정도 이내에 한정돼 있고요. 탈영의 경우에는 탈영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심각한 처벌은 종신형이나 처형이 있는데요.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군인이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킹 이병의 경우에는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무단 이탈이나 탈영과 관련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족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킹 이병이 그 추방됐다는 소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킹 이병 그 가족들은 지금 위스콘신에 살고 있는데요.
네.
부모들을 포함해서 킹 이병 가족들은 상당히 그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쁘다 이런 조감을 밝혔고 추방을 도운 미국 정부의 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킹 이병 추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6일과 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헌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최고의 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헌법에다가 핵 무력 정책을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일치해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 일절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또 핵무기 고도화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대외에 천명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은 또 이 헌법에 명시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세가 바뀐다고 해도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헌법에 북한이 명기하기로 한 관련 내용을 보면요.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자면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번 헌법 서문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헌법에 또다시 핵무기 정책을 명기한 의도가 뭘지 그리고 또 이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최 기자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헌법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명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
이제 정책까지 거기다 그 다시 이제 추가를 해서 못 박은 것인데요. 이것은 역시 북한이 자신들이 그 핵 보유라는 것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서방의 뭐라고 그러든 간에 사실상의 핵 보유라는 것을 그 못 박으려는 굉장히 강력한 그 법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19년 2월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죠. 그래서 핵 실험 또 ICBM 발사 같은 그 모라토리엄도 자신이 스스로 파기돼 버렸고 그동안 그 미사일도 한 100발 이상 쐈고 핵탄두도 수십 발을 지금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국을 겨냥해서는 전술 핵무기까지 지금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그 헌법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자신들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굉장히 그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그 9월 말인데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지금 가장 괴롭히는 것이 지금 경제 문제죠. 물가난, 그리고 물가 오름세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거 대신 주민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잃었다, 핵보유를 잃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그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 윤 대통령의 말이 한국이 삼축 체계를 완성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야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이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한미 동맹의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이 아니더라도 이 앞서서 올해 초에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먼저 핵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대응을 통해서 정권의 종말을 말하자면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언급은 아닙니다. 이제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고 또 억제의 효과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이런 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이제 힐체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선제 타격이라는 거고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두 번째인데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조기 핵미사일도 포함해서 조기에 탐지해서 요격하고 또 경보를 전파하는 그런 다층 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로 대량 응집 보복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북한이 이제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지도부 북한의 그리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사실 이 삼축 체계 중에 이 대량 응징 보복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경고의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해 동안 이런 그 행진, 뭐 이런 기념식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6천여 명의 병력, 200여 대의 무기와 장비가 참가했다는데 혹시 이번에 뭐 특별히 눈길을 끄는 무기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국군의 날 그 행사에는 상당히 많은 무기 장비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가지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현무4, 현무4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굉장히 큰 미사일입니다. 보통 미사일이 탄두 중량, 그러니까 미사일 맨 꼭대기에 다는 그 탄두의 중량이 대개는 한 1톤 정도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현무4, 현무4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한 8톤에서 9톤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무겁고 큰 탄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북한의 그 지하갱도, 한 지하 100m, 수십 미터에 있는 지하 요새,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을 하나만 더 꼽는다면은 엘셈이라고 그런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그 사드, 또 패트리엇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이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엘셈은 한국군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지상 고도 한 50에서 60km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인데 상당히 정밀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뉴스가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범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까?
그 북한하고 달리 그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같은 민주 정치에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도 이제 그 헌법에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아예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이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3년 전에 만든 그 한국 정부가 만든 그 대북 전단 살포 이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일종의 그 부분적으로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그 위헌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가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같은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한국에는 대북 전단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사들도 있고 뭐 조직들도 끈질기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전단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번에 헌재가 그 위헌 판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자유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 헌재 판결문에 보면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살포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살포를 직접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대북 전단을 금지했던 주 이유가 남북 관계에서 말하자면 상당히 그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직접 살포할 경우에 적경지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경찰들이 이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성 여부를 갖고 유연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소식은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나왔는데 정작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사실 차례가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예. 한국 국가 정상이 베이징을 그동안에 계속 방문했었고요. 시 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말하자면 현안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진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이런 갈등 요인을 좀 완화하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할 필요성을 각각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분명히 중요한 말하자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한덕수 총리가 시 주석을 면담한 이후에 발표를 통해서 시 주석이 이제 한국 방문 의사를 좀 진지하게 밝혔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중국 측은 그 발표문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은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장 긴급하게 또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한국 정부도 시 주석의 방중이 언젠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올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중국과 한국 관계를 보면 이런 말하자면 좀 갈등을 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언제든 다시 또 상당히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이 연내 추진 중인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면 올해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한일중 정상회의는 올해 안에 열릴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한일중 정상회담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상이 참여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의 네네. 관례를 보면 한일중 정상회담은 중국에서는 주로 총리가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이 같은 한일중 정상회담에 개최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그 한국에서 그 서울에서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차관복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차관복급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그 차관보들은 한일 중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그래서 맞춰보니까 12월 중에 서울에서 여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차관복급에 그 합의를 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뭐 그 한국 언론 보도대로 이제 계속 된다면 아마 12월 중에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해서 한일 중 정상회담이 한 4년 만에 이제 새로 열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일 중 3국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외교 현안, 경제, 무역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그 한국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여행시는 매주 다른 여성 관련 주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여성 이슈를 알아보는 지구촌 여성 뉴스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뉴스 키워드 살펴봅니다. 마흐사 아미니 스페인 여자 축구팀 스캔들, 멕시코 대선입니다. 2022년 9월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소식이 있었죠.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가 얼굴을 제외한 머리, 목 등 상반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 복장인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잡혀 구금된 후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마흐사 아미니 사망 일주기를 맞아서 이란의 여성 인권, 사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0 막을 내린 2023 여자 월드컵 경기에서 스페인 여자 축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시상식에서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 갑자기 여자 축구 선수에게 기습 입맞춤을 가해 성추문 논란 등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결국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 사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내년 멕시코 대선에서 멕시코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구촌 여성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이 마흐사 아미니 씨 사망 일주기였잖아요.
네네.
이 아미니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참 지구촌 곳곳에서 아미니 씨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었었죠.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요. 네. 22살이었던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 9월 13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에. 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고요. 도덕경찰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체포 후 사흘 뒤인 16일에 사망하게 됐고요. 당시 아미니 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란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졌고요. 테헤란을 비롯해서 아미니 씨의 고향 등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란 경찰 측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가족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경찰의 가혹행위가 아미니를 죽겠다고 믿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란뿐 아니라 이슬람권 여성의 인권 문제 참 국제사회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흐사 아미니 씨가 대규모 시위 이후로 저항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아미니 사망 후 1년, 이란의 여성 인권 어떤 상황일까요?
네. 딱 잘라 말하면 더 나빠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요. 마흐사 아미니 씨의 사망 일주기를 앞두고 이란 정부가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일주기를 추모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네.
체포 대상으로는 여성 인권 운동가, 언론인, 가수, 시위 중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또 현 정권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청년을 중심으로 저항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른바 조용한 저항입니다. B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네.
테헤란 주민들이 정부의 광고판을 훼손하고 지하철 벽 등에 해시태그 마흐사, 해시태그 여성 삶 자유 같은 문구를 적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 문구들을 계속 지우지만 지워도 또 나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란의 젊은 남성들이 민소매 또는 반바지 차림으로 화장을 한 상태로 길을 걷기도 합니다.
네.
이런 행위는 이란에서 남성에게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여성 인권 문제에 이 무슬림 남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건데
네네.
대담하네요.
그렇죠. BBC 방송은 테헤란에 살고 있는 한 외교관의 증언을 통해서 이란 전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20%의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닌다고 보도했고요. 현지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현지라면은 수도 테헤란에 거주하는 여성일까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자, 테헤란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중 한 명입니다. 도덕경찰이 지날 때마다 겁이 나긴 합니다만 외출할 때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지는 않고요. 혹시 몰라서 가방에 히잡을 항상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뭐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네네.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들었을까요?
예. BBC 방송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금 중인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거나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을 받는 예도 있음을 이 여성이 알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란 당국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외교관의 얘기로는
네.
테헤란 북부 같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저항은 수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받은 사람들, 스마트폰을 소유한 거의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미니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이란에 그야말로 조용한 저항이 번지고 있고
네네.
실제 일부 청년들한테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아미니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루어진 시위가 지금의 이란 정권의 큰 도전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실제로 1년 전 시위 당시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다친 사람도 수천 명입니다. 네. 시위 중에 총을 맞아 실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시위 참가자들은 처형되기도 했는데요. 크레인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되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큰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더 옥죄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미니 사망 1주기가 지나고 며칠 후인 20일에 이란에서 새로운 복장에 관한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10년의 감옥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특히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거나 일정 부분의 신체를 노출할 때 벌금을 부과하고요.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높은 벌금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유명 인사, 기업들 예외 없이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이란의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과 징역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반나체로 다닐 때 즉시 체포된다라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고요. 그 정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정부가 아미니 씨 사망 1주기에 맞춰서 시위를 미리 막고 또 이런 법안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자, 우선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인권 옹호 단체들은 성별 차별 문제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법안에는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법안이 승인되면 국제사회 비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스페인 축구연맹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건데요. 스페인 축구연맹의 장 루이스 루비알레스 씨가 사임했다는 소식이죠.
네. 자, 2023 여자 월드컵 대회 우승팀 스페인의 우승의 기쁨을 덮어버린 루비알레스. 당시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의 행동과 후폭풍에 지구촌 스포츠계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건가요?
예. 자, 2023 여자 월드컵 우승에 감격하던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이 스페인 선수단에게 축하 인사를 하던 중에 헤니페르 에르모소 선수를 와락 끌어안고 얼굴을 두 손에 감싸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아이고.
자, 당시 상황은 그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찍혀서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달궜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안에서도 큰 비판 목소리가 있었고요.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는 이 루비알레스 씨에게 90일의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또 해당 선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접근 금지 명령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 해당 선수 당시 에르모소 선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당시 그 현장을 담은 영상에서는 에르모소 선수가 그냥 우는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라커룸에서 동료에게 그 축구협회장의 행동이 혐오스러웠다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이 포착이 되면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네. 자, 루비알레스 회장 어떻게 대처했나요?
예. 자, 사건 직후 루비알레스 회장은 내 행동을 이상하게 본 사람들은 멍청이다라면서 논란을 일축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이 에르모소 선수가 그런 행동이 싫었다는 불쾌감 표현했고요. 스페인 문화체육부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스페인 축구협회가 현지 매체에 배포한 영상을 통해서 루비알레스 회장의 사과 견해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대표팀과 함께 공식 행사를 이어가는 등 뭐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까지 그를 비난했고요. 부총리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르모소 선수의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루비알레스 회장 사임설까지 돌았고요.
네, 그러다가 결국 물러나기로 한 거네요.
예, 예. 지난 12일에 사직서 협회에 제출했고요. 맡고 있던 유럽축구연맹 부회장 자리도 내려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에르모소 선수가 고소장을 낸 상황이고요. 스페인 검찰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받고 있어서 이 불명예 퇴직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스페인 안에서도 이 비판이 거셌다고 했는데요. 미투 운동에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까지 됐다고요?
예. 자, 미투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여론의 힘을 결집해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스페인의 이 키스 스캔들 사건 이후에 스페인 안에서 성차별 또 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해시태그 미투 운동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멕시코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에 멕시코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성이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네.
멕시코라면은요, 역사적으로 뭐 남성 중심의 이 마초 문화가 지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관련 내용 간단히 알아보죠.
네. 자, 멕시코 집권당인 국가 재건 운동 모레나는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 시티 시장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일종의 경선이었는데요. 셰인바움 전 시장은 앞으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후보로 공식 추대될 예정입니다.
네. 자, 셰인바움 전 시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시장, 멕시코 시티에서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1962년생이고요. 올해 61살입니다.
네.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공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 뒤에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뒤에 2000년 멕시코 시티 환경부 장관 지내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네.
2018년에 멕시코 시티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자, 멕시코 시티 시장 시절부터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깊었습니다.
네.
셰인바움 전 시장은 대통령이 된다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재생에너지 또 치안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6월에 예정된 멕시코 대선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멕시코 우파 계열 정당 연합 세력인 멕시코를 위한 광범한 전선도 지금 60살 여성인 소치틀 갈베스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군소 정당도 있습니다만 당 지지율로 보면요. 이 두 거대 정당 연합 중에서 그러니까 두 명의 여성 후보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현재 두 여성 정치인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떤가요?
예. 로이터 통신의 14일자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측근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 시티 시장이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할 유력한 후보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 국가재건운동, 그러니까 모레나의 셰인바움 후보는 47% 지지를 얻었고요.
네.
소치틀 갈베스 후보 30%의 지지입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지구촌 여성 뉴스로 꾸며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른 여성 관련 뉴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foot,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Every time I explain things to my wife, I wind up putting my foot in my mouth.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She's probably used to that by now.
Every time I explain things to my wife, I wind up putting my foot in my mouth.
아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마다 실언을 합니다. Put one's foot in one's mouth. 발을 입에 넣다. 그러니까 실언, 말실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She's probably used to that by now.
결혼 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녀는 아마도 이제는 적응했을 거예요. 발이 사용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got off on the wrong foot when I suggested we work overtime.
I know. Nobody likes to work late on Fridays.
I got off on the wrong foot when I suggested we work overtime.
내가 우리들 시간 외 근무를 제안했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잘못 시작한 거죠. 시작을 그르친 겁니다. Get off on the wrong foot. 틀린 발을 내려놓다. 그러니까 첫 발을 잘못 디뎠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I know. Nobody likes to work late on Fridays.
알아요. 아무도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wrong foot이 아니라 right foot, 오른발이 들어간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start a new job in a new office with new people.
That's a big deal. I mean, we've all been working from home for more than a year.
Tell me about it. It feels strange to wear a suit. But with my new job, I really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Today I start a new job in a new office with new people.
오늘 나는 새 일을 시작해요. 새 사무실, 새로운 사람들.
That's a big deal. I mean, we've all been working from home for more than a year.
대단한 일이네요. 내 말은 우리 모두 집에서 1년 넘게 일했잖아요.
Tell me about it.
그렇죠. Tell me about it. 이 표현은 그러게 말이야, 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때 쓰는 표현으로 Tell me about it. 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feels strange to wear a suit.
정장 입는 게 이상해요.
But with my new job, I really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그러나 새 직장, 나는 정말 오른발, 맞는 발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는 말입니다.
To start off on the right foot. If something starts off on the right foot, it means it starts off in a good way.
만약 어떤 일이 starts off on the right foot, 오른발, 맞는 발로 시작했다면 이것의 의미는 좋은 쪽으로 일이 시작된 겁니다. Get off on the right foot. 출발이 순조롭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사용된 또 다른 표현입니다.
Did you try the big roller coaster?
No, I got cold feet.
Did you try the big roller coaster?
그 큰 롤러코스터 탔어요?
No, I got cold feet.
아니요, 갑자기 무서워서 못 탔어요. Get cold feet. 차가운 발을 갖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얼음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got cold feet.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무서워서 얼은 거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물었는데 No, I got cold fee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타려고 계획했었는데 막상 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탔다. 이 표현을 I got cold feet. 겁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